살고 있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 녹음 파일을 만드는 곳에서는 약 30분 전까지 비가 쏟아지다가 그치고 햇빛이 났습니다. 앞 베란다에 놔둔 온도계를 보니까 26도네요. 이런 일들을 살면서 자연의 이런 변화를 많이 겪었겠죠. 처음 있는 일은 아니겠는데 뭘까요? 처음 있는 일처럼 느껴지죠. 인간사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날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제와 다르지 않고 또 그제와 다르지 않고 그런 게 자연의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걸 기록해 두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걸 기록해 두면 역사가 되겠지만 여튼 사람은 아우 처음 겪는 일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어나 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새벽에 잘 때만 해도 비가 오질 않았는데 조금 후덥지근하다라는 느낌은 있어서 비가 오려나 보다. 일기예보도 그러했고 요즘에 일기예보 틀려도 용서해줘야 되는 그런 온난화 시기 아닙니까? 오늘 옥스퍼드 세계사 제3장이 온난해지는 세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문장이 세계의 빙모들이 상당히 수축되고 현재의 온난기 또는 간빙기가 시작되었을 무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거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뭐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옥스퍼드 세계다 파트 2 제2부가 점토와 금속 of mud and metal 점토와 금속으로 농업의 출현부터 청동기 시대 위기까지 발산하는 문화들 기원전 1만 년경부터 기원전 1000년경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상상이 안 돼요. 만 년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건 조금 이따 옥스퍼드 세계사는 하기로 하고 역사고전 강의 제7강 역사고전 강의 제7강 106페이지부터 역사고전 강의 제7강이 106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10페이지인데 오늘은 5페이지 정도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아테나의 역병도 그중 하나이다. 이 역병은 아테나의 사람들의 인내심과 도덕심을 무너뜨리고 동족을 향한 대량 살육의 추악한 전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젖힌다. 강조해서 둔 말이 아테나의 역병 그리고 대량 살육의 추악한 전쟁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두 개인데 세 개인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아테나의 역병이고 이 역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내심과 도덕심이 무너지고 동족을 향한 대량 살육의 추악한 전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연결고리들이 있죠. 역병과 전쟁의 관계. 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한 건 꼭 전쟁에서만은 아니겠습니다. 전쟁도 인간사니까 인간사 전쟁보다 상위에 있는 인간사라고 하는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의도하고 또는 의도하지 않고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 말을 하거나 말도 행위 중에 하나죠. 입 밖에 내놓는 발 발화라고 그러나요? 입 밖에 내놓을 때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 의도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전혀 다른 쪽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간사, 자연사는 모르겠는데 자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내추럴 히스토리, 자연사하고 휴먼 히스토리, 인간사하고 이때는 이제 일사자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역사할 때 사자를 쓰죠. 휴먼 히스토리, 휴먼 어페어 그러면 인간의 일이고 휴먼 어페어를 기록한 게 휴먼 히스토리잖아요. 그런데 휴먼 어페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선후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들, 예. 저는 이제 미리 읽어야 되니까 좋으실 대로 이런 것들 사실 재미 뭐 저런 걸 다 읽나 싶어 갖고 뭔 내용이지 정도는 뭐 셰익스피어 깊이 읽기 이런 거 읽으면서 알고는 있었는데 촘촘하게 읽어보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시약 강의 때문에 강독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아침이슬판은 좀 다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읽어보니까 참 난데없어요. 셰익스피어 드라마. 예, 비극은 뭔가 읽으면 아 앞뒤로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짐작이 되는데 희극들은 또는 로맨스 드라마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 모르는데 그게 오히려 인간사의 휴먼 어페어의 본질에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읽으면서 또 이렇게 역사고전 강의 옥스퍼드 세계사 이렇게 읽으면서 옥스퍼드 세계사는 아직은 이제 내추럴 어페어하고 휴먼 어페어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읽어보니까 아 사람 이름 모르겠구나. 오히려 셰익스피어 드라마에서 로맨스 드라마나 희극 드라마가 그냥 인간사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약 강독할 때 할 얘기를 지금 역사고전 강의 느닷없이 전쟁이 2년째 접어들었을 무렵 전쟁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한 사건이 바로 창궐하는데 아 역병의 창궐입니다. 도널드 케이건 참 도널드 케이건 교수가 예일대학 역사학부 교수였다가 퇴임을 했는데 8월 초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뉴스가 예일대학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널드 케이건 교수에 대해서 뭐 그간 뭐 예일 오픈 렉처 이런 데서도 나왔고 그래서 그 양반의 뭐 개인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리투아니아 출신이에요. 북유럽에 1932년생. 아 정말 32년, 33년. 1932년이면 제 선친이 32년생인데 제 선생님이 33년생이시고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그 시대에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미합중국으로 이주할 때 두 살 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화국 그렇죠? 예, 폴란드 근현대사를 읽어야 이제 그 부모들이 왜 미합중국으로 갔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죠. 정말 고난의 연대를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의 실체로서 보게 된 거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리투아니아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여성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리투아니아를 눈앞에서 본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부는 지금 저 잉글랜드 예, 사는데, 피터버로, 참, 사람 일이 그렇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당장을 생각하고 있는 21일, 2021년 8월 21일, 지금 당장 말고는 모르겠어요. 여튼, 또 케이건 교수는 원래 코넬대학 교수였는데, 1969년에 이제 미합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학생운동들 막 일어났잖아요. 68혁명 뭐라고 불러요. 그 무렵에 이제 코넬대학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어쩌고 할 때, 아, 이거 환멸을 느껴서 예일대학으로 옮겼다고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오비추어리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political conservatism, 정치적 보수주의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뭐랄까요. 약해. 그런 거 겪고. 자, 그의 인생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없고, 케이건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요약한 책에서 정리한 스토리텔링을 한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어떤 이에게는 죽음을 안겨줬고 남은 모든 이들에게는 혼란을 불러왔다. 공황, 공포 그리고 문명의 가장 신성한 유대가 너무나 심하게 붕괴되어서 많은 이들이 히랍종교의 가장 거룩한 의식인 적절한 장례마저도 등한시할 정도였다. 공황, 공포 그리고 문명의 가장 신성한 유대. 이것이 역병이라고 하는 자연적 사태로 인해서 공황, 공포 그리고 문명의 가장 신성한 유대가 붕괴되는 상황이 아테나에서 벌어졌다. 자연과 문명,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것들, 정신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전쟁을 치르는 집단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투키디데스는 서술합니다. 이 역병의 가장 무서운 점, 거기서 절망감,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절망감. 그 절망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 피폐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이죠.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사태에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1차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생겨나는 일이겠죠. 그런 절망감이 생겨나서 그 다음에 종교나 법률의 규범 따위에는 무관심해지고 장례의식이 뒤죽박죽되었다. 이게 이제 신성함이 무너져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10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투키디데스의 원문에서 인용해서 무법천지라고 하는 말이 됐죠. 무법천지. 아, 이것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되죠. 요게 절망감, 그리고 신성함이 무너지고 그 신성함의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던 인간 세계의 규범, 노모스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리액션, 네, 리액션이 뭐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법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생을 조금이라도 즐기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 묶어서 절망감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조금이라도 즐기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 여기까지를 전쟁 허무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 허무주의다. 전쟁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그런 작품을 저는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을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에우리피데스는 시학 강독하면서도 얼핏 얘기했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무법성, 그러니까 법칙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드라마의 수준에, 작품의 질에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내리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드라마 이런 것들이 그쵸?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이나 또는 프로타고라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 그 소피스트들 신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의 법도 구속력이 없었다. 그런 것은 객관적 노모스가 붕괴되었다. 그 중요한 말입니다. 전쟁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면, 다르게 말해보면 객관적 노모스가 붕괴되었다. 객관적 노모스의 붕괴. 네 가지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졌는데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요. 첫째, 인구의 감소로 인해 군사력이 현저하게 떤어졌다. 둘째, 정치적 소요가 발생하고 페리클레스의 지도력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체인, 고리를 걸고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셋째가 아테나의 슈마키아가 약화되었다. 아테나의 동맹에게 지금 뭐라고 해볼 도리가 없게 되었고 전쟁 전략이 바뀌었다. 중장보병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앞서서도 이미 해군 수병들이 많이 있어서 중장보병 가지고는 전쟁을 더 이상 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 역병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 도널드 케이건 교수가 써놓은 그 부분에 보면 서기전 427년에 진정될 때까지 이 병으로 중장보병 4,400명, 기병 300명, 하층민 다수가 사망했다 그랬는데 중장보병 4,400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아테나의 성인 남성이 3만에서 4만 정도라고 하는데 그 수가 사라져버렸다. 기병 300명, 그 다음에 하층민 다수. 근데 기병은 자기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중장보병보다는 신분상으로는 살짝 위이죠. 그리고 하층민 다수가 바로 해군 수병이에요. 노를 젓는 사람들. 그게 주민의 3분의 1이 휩쓸려 나갔으면 어휴, 이게 어마어마하죠. 뭐 이건 뭐 성인 남성들인데 여성 뭐 아동 노인 뭐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하겠죠. 특히 여기서 중장보병 4,400명이 휩쓸려 나갔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전략 때문에라도 그랬지만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추악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대량 학살로 이어지게 되는 그것이 됩니다. 이게 제 7강에서 첫 번째 부분 11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전쟁과 정치, 대외 정책과 국내의 음모, 전장과 전장 밖에서의 살인 사이의 구별이 없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 오늘 7강에서 역병이 가져온 사회적 또는 전쟁 전략에 미치는 영향, 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옥스퍼드 세계사 파트 2는, 온난해지는 세계로 하고, 그 다음에 농민의 제국들, 농경국가와 농경도시의 절정 및 위기. 이렇게 3장과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2의 제목이 점토와 금속이에요. 금속이니까 청동기 시대 얘기가 되겠죠. 이게 되겠죠. 온난해지는 세계로 요 챕터 3은 자연 알아가기, 생물 길들이기, 그 다음에 집, 화덕, 에너지와 불, 물과 토양과 쓰레기, 뿌리 내리기 선사시대 농업의 두 단계, 봉고지와 방랑자, 음식의 지구화와 유라시아 횡단 교환, 그리고 결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량이 꽤 됩니다. 분량이 11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니까 50페이지 정도, 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 전에 저 이거 한번 통독하고 저는 이것을 뭐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더 읽고 그랬는데, 이번에 옥스퍼드 세계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하다 보니 또 좀 촘촘하게 읽어야 되고,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부분을 좀 찾아가면서, 내용을 찾아가면서, 또는 이 앞뒤로 좀 이렇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는가 이것을 봐가면서 읽어보니까 책이 참 재밌네요. 그리고 역사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꽤 많은 분량을 이렇게 지구 전 지구적인 어떤 지질학적, 지리적도 아니고 정말 이건 지질학적, 고고학적 이런 설명들을 역사책에서 읽어본 적이 참 오래되었는데, 그런 책들은 따로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권의 책, 역사라고 하는 책 안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기분이 묘해요. 그동안 역사 공부를 헛했나. 아이고, 역사책 많이 읽었는데 맨날 그 휴먼 어페어만 들여다보고, 누가 누구를 죽였네, 누가 누구한테 배신을 했네, 뭐 이런 것만 들여다보고 역사책을 읽은 것처럼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정말 전면적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역사고정강의 해설과 함께 옥스퍼드 세계사를 함께 읽는다라고 한 게 저에게는 또 역사 공부에 대한, 역사책 읽기에 대한 전혀 다른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질학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인간 존재가 참 하찮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질학 허무주의랄까요? 그런 게 생겨요. 아휴, 뭘 이렇게 아웅다웅 하나. 뭐 그런. 이게 역사책은 몰라. 역사책도 읽다 보면 그런 게 생기는데, 지질학 막 만년 단위로 막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시간 단위가 그렇게 가버리는 책들 있죠. 그런 책 읽으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참 그 니힐리즘에 빠지기가 진짜 쉬워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런 기분에 이제 무슨 마피아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보면, 소프라노스 이런 거 하나 보면 그냥 확 사람 가라앉아 버리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온난해지는 세계로 일단 그 앞에 프롤로그로 해당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오늘 그 녹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의 빅모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현재의 온난기 또는 간빙기가 시작되었을 무렵, 지금 우리는 그 지질학적인 연대로 보면 현재 온난기 또는 간빙기에 살고 있어요. 좀 추워졌다, 좀 더워졌다 하는 것도 간빙기에 들어서면서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 자연과 새로운 관계, 지금 챕터 3은 인간이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그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연과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맺겠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알아가지고, 자연을 알아서, 그리고 그 자연을 알아가고 생물을 길들이고 그것에 맞춰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에너지와 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런 것이 일단 한 단계죠. 자연 알아가기, 생물 길들이기, 집, 화덕, 가마, 에너지와 불, 물과 토양과 쓰레기, 그리고 뿌리 내리기. 여기까지가 일단 한 단계일 테고, 그렇게 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으니까 선사시대 농업의 이제 이 두 단계가 있겠고, 그런 다음 농사를 지어서 붙박아서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수렵과 채집을 하는 방랑자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 챕터 3도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되어 있죠.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뿌리를 내린 단계하고 그 다음에 그 뿌리를 내린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갔는가 그렇게 하는 두 단계가 있죠.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순서로 맺는가 그걸 보면 다양한 종자식물 그 다음에 포유동물 때때로 조류과 인간과 지구관계를 맺었다. 아 이런 관계를 맺었구나. 뭐 순서가 식물부터겠죠. 식물, 동물, 조류, 포유동물. 그리고 나서는 생활 여건이 바뀌었다. 그런데 생활 여건을 바뀌었는데 생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식량을 획득하는 세계와 식량을 생산하는 세계 둘로 나눈다. 아, 이 설명이 읽어보면 머릿속이 개운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순서를 차근차근 하잖아요. 그게 식량을 획득하는 세계는 수렵 세계고 식량을 생산하는 세계는 농경 세계. 113페이지로 이렇게 넘겨보면 왼쪽에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다양성 중심지들과 재배식물의 추정 기원지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네. 요 그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어디서 하느냐? 저기서 합니다. 저기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뒤쪽에서. 그러니까 일단 요 그림이 뭐냐 하고 지금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 요곳의 그 설명을 지금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저 뒤쪽에서 설명을 하니까. 저 124페이지에 재배식물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섹션 거기에 보면 이전 장에서 인류가 아프리카 밖으로 떠나 세계를 가로지르는 경로를 따라갔다. 작물 유전학을 개척한 러시아 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는 재배식물의 야생 친척들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작물화가 일어나고 농경 확산이 시작된 지역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112페이지에 있는 그 지도는 그림은 124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넘어가면 바빌로프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그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111페이지에 있는 얘기. 다양한 종자식물, 포유동물, 조류가 인간과 관계를 맺었고 생활 여건이 바뀌었는데 식량을 획득하는 세계와 식량을 생산하는 세계, 즉 수렵 채집 세계와 농경 세대가 있다. 요거를 이제 그런데 수렵 채집 세계에서 농경 세계로 바로 넘어갔느냐? 여전히 수렵 채집 세계가 남아 있긴 한데 바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점진적 진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생활 양식과 관행이 퍼져나갔다는 설명도 있어요. 113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지금쯤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야 된다. 변화의 혁명적 측면과 진화적 측면을 한데 엮는다. 113페이지 맨 밑에 줄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한쪽만을 고집할 수가 없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그냥 갑작스러운 도약이 있고 자분자분하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여기 진화적 측면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생물학적 진화를 떠올리기가 쉬우니까 진화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약간 요거는 점진적이라는 말로 바꿔두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화의 혁명적 측면과 진화적 측면을 한데 엮는다. 그걸 네모를 쳐놓고 그 진화적이라고 하는 말을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밑으로 선을 쭉 그어서 점진적 이렇게 써두면 좋겠죠. 네. 변화의 혁명적 측면과 점진적 측면을 한 대 엮는다. 이 두 개가 엮여야 설명이 제대로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이 어느 시기에 일어나느냐. 중간쯤에 홀로세라 부르는 현재의 온난기가 시작된 이후로 진행되었다. 네, 변화의 혁명적 측면과 점진적 측면은 홀로세라 부르는 현재의 온난기가 시작된 이후에 진행되었다. 혁명적이라는 말도 좀 그렇죠. 영어 원문을 제가 안 읽어봐서는 모르겠는데 아마 혁명적이니까 리볼루셔널이라는 말을 썼을 테고 진화적이라는 말을 이볼루셔널이라는 말을 썼을 텐데 그렇게 해서 약간 그 단어의 서로 상응관계를 보였을 텐데 나중에 만나면 물어봐야겠네.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생각말도 아득하죠.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 읽기가 쉬우니까. 혁명적이라는 말도 사실 좀 저는 잘 안 써요. 혁명적 변화 이런 말. 이게 그것이 품고 있는 뜻을 추측해내기가 모호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급격한 네, 또는 막 비약적 이런 말이 훨씬 낫죠. 혁명이란 말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태를 가리킬 때 인간사를 가리킬 때 쓰긴 하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그걸 가리킬 때 쓰기 때문에 비약적 측면과 점진적 측면 고쳐두면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다른 말로 예, 이거는 비약적 지금 말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아까는 점진적만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자연 알아가기를 보겠습니다. 자연을 알아가야 돼. 1만 년 전에는 한 종만 남아있었는데 아프리카 출신 종이 114페이지 맨 밑에 줄 세계를 가로지르며 만난 새로운 것들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런 물음들이 좋아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답해가는 방식으로 예전에 논문 쓸 때 그렇게 쓰라고 배웠거든요. 그렇다면 헤겔은 루소의 자유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쓴 다음에 거기서 대해서 답을 내보라. 새로운 걸 만났는데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런데 그 아프리카 출신 종이 지나간 곳들을 보면 내 대륙을 가로질러 남아메리카 남단인 파타고니아까지 도착했어. 아프리카에서 여정에 올라 아시아와 베링해협을 횡단하고 아메리카 북부와 중부 남부를 통과하는 사이에 동물상과 식물상이 한 번만이 아니라 몇 차례나 극적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적응했을까?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남단 파타고니아까지 그걸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얼마나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만나겠어요? 네, 동물부터 봅니다. 동물들을 이렇게 만나면 비슷한 동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개별 종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 이상을 해야 돼요. 비슷한 걸 묶는단 말이죠. 그렇죠? 중간쯤에 개별 종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 이상을 해야 해.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 특정 종들의 이름에 더해 포유류라는 것과 유사한 총칭 용어. 네, 요거 중요해요. 그게 총칭 용어. 개별 종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 이상 그게 뭐냐면 특정 종들의 이름에 더해 포유류와 유사한 총칭 용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칭 용어 요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총칭 용어. 자, 동물은 쉬워요. 넘겨보면 식물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죠. 116페이지 맨 밑에 생경한 식물을 조우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제 방 창문 밖을 이렇게 보면 아카시아가 있거든요. 아카시아하고 라일락하고 정도? 그 정도는 구별하는데 뭐 소나무야 뭐 뻔하고 그 이상은 몰라요. 식물종이 훨씬 어렵죠. 그래서 110 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정교한 훈련이나 교육 이렇게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 지금 제가 밑줄 쳐야 되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생경한 식물을 조우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다. 정교한 훈련이나 교육. 그 밑에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사성을 정교하게 파악하려면 이런 말들 중요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사성을 정교하게 파악하려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문단 마지막에 보면 두 범주는 현대 분류학의 콩과 식물과 외떡잎 식물 이렇게 돼 있어요. 콩과 식물과 외떡잎 식물 이렇게 이제 온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우리 인류의 주요한 식량 자원이죠. 콩과 식물과 외떡잎 식물. 고래에서 이제 먼저 특유의 큰 종자를 담고 있는 기다란 콩꼬투리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문단이 콩꼬투리, 즉 콩과 식물에 관한 설명이 쭉 있죠. 콩과 식물. 요건 이제 보면은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118페이지 보면은 평정형 아카시 나무에 매달린 콩과 식물 꼬투리. 아카시 나무지,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카시 나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문단이 콩과 식물.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 118페이지 그 다음 문단이 외떡잎 식물이에요. 외떡잎 식물이 뭐냐? 잔디, 벼, 보리, 옥수수. 벼, 보리, 옥수수, 밀. 요게 우리가 먹는 식량의 주요 원천이죠. 외떡잎 식물. 새싹이 돋았는데 떡잎이 하나만 딱 나는 애들. 그래서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외떡잎 식물에 관한 얘기가 한 문단. 외떡잎 식물에 보면은 왜 그게 중요하냐? 그 안쪽 줄기는 대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밑에서 다섯째 줄에 설익은 콩과 식물 꼬투리와 땅 위와 아래에서 자라는 외떡잎 식물 줄기가 여러 호미니드 종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한 식물 식량이었다는 사실. 요 두 개입니다. 아, 지금도 우리는 콩과 식물과 외떡잎 식물이 없으면 죽죠. 예. 네. 죽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위에 있는 문단이 그 이제 콩과 식물과 외떡잎 식물에 관한 그 종합적인 설명. 외떡잎 식물. 여물도록 놔둔 콩과 식물과 외떡잎 식물. 그 두 개. 그죠? 우리가 먹는 곡류 중에 적어도 50종은 외떡잎 식물이며 오늘날 인류의 전 세계 먹이 사슬에 유입되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외떡잎 식물 세 종인 밀, 쌀, 옥수수로부터 나온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낸 거죠. 그 다음에 자원에서 음식 분류하기. 요 중요한 내용인데 120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유라시아 대륙에 있던 그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아메리카 대륙에서라고 하는 부분 위에서 여섯째 줄에 더욱 정교한 식물 언어를 갖춘 채로 남아있다. 파타고니아로 갈 때는 여기 중요한 말 있어요. 더욱 정교한 식물 언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먹을 거 하나 하려도 지금 우리는 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제 다 가공해서 나오니까. 근데 이 처음 이것을 마주쳤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계속해서 식물 언어들을 만들어서 했겠죠. 그에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간쯤에 독성이라고 하는. 감자는 독성이 강한 가지과에 속한다. 그런데 감자가 독성이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었겠는가. 아주 나중에야 됐겠죠. 그렇죠. 독성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야. 그러니 이제 거기서 독성이 있지만 어떻게 조처를 취하고 뭔가를 하면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차이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일종의 다층 분류 체계가 필요했을 것. 요거 중요한 말이 되죠. 일종의 다층 분류 체계가 필요했을 것. 그러면 정교한, 더욱 정교한 식물 언어를 갖춘 채로 남아 했는데, 더욱 정교한 식물 언어, 요거의 핵심은 뭐냐? 일종의 다층 분류 체계겠죠. 언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명칭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다층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이 정교한 식물 언어 체계가 되었겠습니다. 거기서 유라시아 대륙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하고 아메리카 최남단의 파타고니아까지 간 사람들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는 그것을 121페이지 맨 위에 구세계를 개척한 방랑자들, 신세계를 개척한 방랑자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확인. 네. 그렇게 되죠. 그 차이점을 확인.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서술의 순서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자연에서 뭔가를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유라시아를 거쳐 아메리카까지 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식물 종이 다르다. 그러면 식물 언어가 달라진다. 그 식물 언어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층 분류 체계다.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중요한 부분을 따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제 설명을 듣고, 책을 먼저 읽지 마시고 제 설명을 듣고, 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옥스퍼드 세계사 여기에 나오는 이런 지질학적인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낯설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림을, 큰 그림을 일단 제가 설명을 통해서. 그 다음, 이거는 지금 뭐예요? 농경을 하는 사람들 얘기고, 영양물로서의 자연 12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현대식 식단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 요리법에서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게, 어로를 비롯한 수렵 채집하고, 그 다음에 유목이에요. 맨 밑에 유목.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좋은 건데, 왜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지 못했을까? 그게 한 가지 의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12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무엇이 농경을 부각시킨 핵심 요소였을까? 네, 농경을 부각시킨 핵심 요소. 그 중요한 말이죠. 농경을 부각시킨 핵심 요소. 그 답은 열량. 열량의 동그라미. 열량. 열량의 내용이 뭐냐? 생물에서 얻는 전례 없는 규모의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늘리고 축적하고 교환할 가능성. 농경을 하면 이게 된다. 그 말이죠. 농경을 하면, 그리고 바로 그것, 생물에서 얻는 전례 없는 규모의 에너지와 에너지를 늘리고 축적하고 교환하는 것, 거기에서 뭐가 등장하냐? 123페이지 맨 위에 있는 말처럼 문화적으로 인간이 되는 갖가지 새로운 방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에 그랬잖아. 지방질이 있어야 예술도 한다고. 그러니까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다. 그런 말까지 제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물에서 얻는 전례 없는 규모의 에너지와 에너지를 늘리고 축적하고 교환하고 해야만 문화적으로 인간이 되는 새로운 방식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농경을 하면서 사람이 유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는 수렵 채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뭐였겠어요? 도메스티네이션, 즉 길들이기입니다. 예, 길들이기, 생물을 길들이기. 생물을 길들인다 하는 것은 식물을 길들이는 것도 있고 동물을 길들이는 것도 있겠죠. 식물과 동물 모두 다, 예, 길들이는 것. 우리가 뭐 자연 유기농이다, 자연 그대로, 그닥 거짓말이에요. 자연 그대로 못 먹습니다.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 길들여진 걸 먹어요. 우리는 신석기 시대의 그 인류의 조상들보다도 자연에 대한 지식이 적어요. 우리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뭐 많이 뭐 막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도 그 니콜라이 바빌로프 얘기도 나오지만 할때 얘기도 나오지만 농경이 시작된 곳은요 열대 우림이 아니에요. 열대 우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척박한 울창한 사막이라는 말을 써요. 울창한데 사막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유기농 그냥 그런 것들은 화학비료가 좀 덜 들어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완전한 자연은 무섭습니다. 덩굴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만 내버려두면 막 울창하게 자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길들인 것들 중에서 좀 덜 길들여진 거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길들여진 것 중에서 그나마 깨끗한 것을 우리는 유기농이라고 그러겠죠. 자, 도메스티네이션, 즉 순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개념, 길들이기라고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식 독립성 상실, 이걸 순화라고 하겠습니다. 생식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주요 포식자인 인간에게 의지해 새로운 세대를 생산하게 된 것, 이것을 순화라고 하는데 순화가 된 순서는 어떠냐? 밀, 쌀, 옥수수 이런 것들이겠죠.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어류와 해산물은 20세기에 양어장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완전히 야생상태. 인간 먹이사슬의 열량을 대부분 책임지는 벽과의 채식물인 밀, 쌀, 옥수수는 모두 인간의 개입에 크게 의존해 생식주기를 완료하며 따라서 완전히 순화된 상태. 완전히 야생 상태와 완전히 순화된 상태 두 개를 지금.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아까 그 112페이지에 있던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다양성 중심지들과 재배식물의 추정 기원지들 이 부분을 지금 펴고 그걸 이렇게 놓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124페이지부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돼요. 니콜라이 바빌로프는 작물 유전학을 개척한 사람인데 세계에서 작물이 기원한 주요 중심지 8곳을 제시했다. 작물이 기원한 주요 중심지 8곳. 주요 중심지 8곳, 지금 그 부분. 그 중심지들의 특징은 첫째, 친척 야생종들의 다양성이 높다. 아, 그 주변에도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다. 그런데 생물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있지 않았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죠. 열대우림에 속하지 않았다. 열대우림 주변지다. 그 말이죠. 열대우림 주변지다. 그 두 가지 주요 특징이에요. 일단. 그리고 124페이지 첫째 문단의 끝머리에 보면 여덟 곳에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 변형된 식물 분류군은 총 700종에 달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총 700종이나 된다. 일단 거기. 그 다음 밑에서 셋째 줄에 중요한 제임스 브레스테드가 인식한 원호 모양의 지대, 고지대가 어디냐?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하는, 즉 비옥한 초승달 지대. 네, 125페이지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아, 이거 역사책 보면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옥스퍼드 세계사에서는 챕터 3에나 나오네요. 이게 이 옥스퍼드 세계사의 뭐라 할까요? 참 먼 옛날부터 했다는 생각이 들죠. 옥스퍼드 세계사 125페이지에 와야 비옥한 초속달지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때는 거의 10페이지도 안 가서 나오고 뭐 한두 페이지가 뭐 오스트랄로피데쿠스 진젠스트로프스 바이제 뭐 뭐 이 정도 나오고 제가 배울 때는 오스트랄로피데쿠스까지 배웠어요. 근데 비옥한 저수달 지대는 바로 이제 그거 넘어서 바로 나오거든요. 4대 문명의 발생. 지금 이제 4대 문명이라는 말 여기서 잘 안 쓰는데요. 잘 안 써요. 다 이제 안 써도 돼. 옛날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 다 소용없어 지금. 네. 소용없어. 소용없어. 옛날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 지금 공부 다시 해야 돼요. 그 사람들 그거 믿고 지금 버티면 안 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 이전의 역사는 우리 전혀 모른 채로 이제 거기서 외우기 시작했잖아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그 세계 작물이 기원한 주요 중심지 8곳 지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영어로 FERTILE, fertile, 그다음에 crescent, CRES, CENT, CRES, CENT 그 위에다 적어두면 좋겠네요. 그 밑에 측면 구릉지대라고 힐리 프랭크스라는 말은 영문 병기가 돼 있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말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5페이지 맨 위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 거기에 보면 포타일 크레센트라고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일강, 요르단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의 유역들을 하나의 연이은 원호로 연결하고 그걸 갖다 쭉 연결해놨네요. 나일강 거기 그 부분에 그냥 중동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브레스테드의 제자인 로버트 브레이드우드 그 다음에 린다 브레이드우드 부부가 그 고지대를 또 조사해서 자르모 같은 장소들을 또 발굴해냈어요. 그 위에 이제 나오죠. 그 사진이 있잖아요. 아, 전 자르모는 여기서 처음 읽었어요. 우리가 나일강, 요르단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배웠는데 자르모도 이제 기억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초승달 지대에서 이런 패턴이 되풀이에 나타나자 브레이드 우드 부부는 측면 구릉지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측면 구릉지대.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도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억해야 되지만 측면 구릉지대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최신의 가장 최근에 지식은 측면 구릉지대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것들 126페이지 보면 위에서 셋째 줄에 황어강 유역 그죠?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 남부의 양쯔강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바빌로프가 제시한 신세계의 두 중심지는 메소아메리카와 안데스 산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황어강 유역 동그라미 남부의 양쯔강 동그라미, 메소아메리카 동그라미, 안데스 산맥 동그라미. 요 정도까지는 해놓고 그런데 밑에서 둘째 줄에 보니까 오늘날의 고고학 증거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않는다의 밑줄을 두 개 딱 쳐야 돼. 바빌로프의 중심지들은 농경 기원 지역들에 대한 오늘날의 고고학 증거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예, 오늘날 이제 또 뭐 이거 많이. 했겠죠. 특히 거기서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127페이지에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지중해와 여타 지역들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왜 그랬느냐 고고학 방법론이 막 생겨났을 무렵이니까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런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쯤에 적도 지역의 중요한 뿌리 및 덩이줄기 재배의 기원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뉴기니의 쿠크 습지 같은 유적도 눈에 띄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여덟 곳이었잖아요. 그 바빌로프의 그것이 여덟 개. 예. 그런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을 보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중심지가 적어도 12곳으로 늘어났다. 아, 8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4개가 더 늘어났다. 그래도 바빌로프가 8개나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재배가 일어났겠는가?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12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인간의 의식적 선택이 농경으로의 이행을 촉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 의식적 선택이라는 개념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의식적. 그 고지점을 잘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 길들이기, 이거 자연을 알아가고 생물을 길들이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재배지 8곳, 그리고 나중에 알아낸 것까지 해서 12곳이 나왔어요. 일단 거기까지 왔죠. 뿌리를 내리기 전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논의는 정리를 해보면 130페이지에 집, 화덕, 하마, 바로 위에 문단. 그 바로 위에 문단 전체를 네모 쳐주세요. 그거 중요한 부분. 여러 번 읽어야 돼. 오늘날 우리가 가진 증거에 따르면 세계의 몇몇 독특한 지역에서 인간 공동체는 몇몇 식물과 그리고 대개 풀을 뜯는 동물과 아울러 때로 조류와 제휴하는 방향으로 느리게 나아가면서 맨 처음에 얘기했죠. 네, 자연 알아가기에. 관련 종들의 생물학적 변화를 거듭 초래했으며, 그게 뭐냐? 형태학적 순화라고 묘사하는 변화, 즉 도메스티네이션을 했으며, 그런 종들은 갈수록 인간 이용자에 의해 의존의 생식주기를 완료하게 되었다. 뒤이은 농경세계에서 쥐락과 사회들은 새로운 몇 가지 형태를 채택했고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었다. 오늘 얘기한 것은 여기까지. 요 부분이 뭐예요? 네모를 쳐야 돼요. 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읽고, 아, 다시 또 아까 생물 길들이기부터 또 읽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